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25절 제가 한번더 봅니다.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돌을 치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의 십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지난번에 우리가 이 구절을 보고, 이 구절에서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저희가 봤는데, 그 결론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결론의 가르침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탄과의 싸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저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전쟁에 나간 사람이 이게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면, 그러면 심각한 수준이 되는데. 근데 이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거죠. 사탄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이 그 사탄을 이긴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순종하여 이기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뭐 결국 같은 얘기라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우리 삶에서 있어서 볼 때는 이게 같은 얘기가 아닌 것으로 표현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뭐 나가서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뭐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결국 보면은 하나님을 순종을 안 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순종 안 하는 것까지도 괜찮게 느껴지는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좀더 다시 한번 보는데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씨름을 하러 오십니다. 이 모세를 죽이려 오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내용을 뭐 읽어보면, 뭐 창세 전부터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모세를 진짜 죽이려고 오실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러나, 지금, 결국은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나 뭐 이런 것에서 뭐 거짓이 있다 이런 소리는 아니죠.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나실 거는 뻔히 알고 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데 이렇게 이 모세를 죽이러 오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 성경에 많이 나오는 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씨름을 하러 오시는 그런 각도에서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는 방법. 이것, 구원 역사가 완성된 모습은 하나님께 완전 항복을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또 그분 하시는 일에 항복하고 그분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 배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도 이렇게 항복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즉, 죽든지 살든지 둘다 좋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해도 하나님 뜻으로 저렇게 해도 하나님 뜻으로 이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 저렇게 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 그런 모습 같은 모습을 다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모세가 싸워야 할 싸움은 애굽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그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하는 것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중심은 그 애굽을 물리친다기보다 물론 그것도 그렇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즉, 애굽을 이겼다고 궁극적인 승리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 순종을 해야 참 승리를 갖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가 구약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보여지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많이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저도 많이 가르친 내용인데, 또 오늘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갖고 또 복습을 하니까 참 좋아요. 내용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번 같이 나누기로 하죠. 특히 우리가 욥과 야곱의 삶에서 이 모습이 잘 보여집니다. 그래서 욥기도 보고 야곱의 그 씨름하는 모습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그 삶에서 어떻게 지금 적용이 되는가 우리 좀 보죠. 예,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어서 죄에 빠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죄인들, 즉 이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다 이래갖고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프로토 이벤젤리즘 뭐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처음으로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근데 그러면 창세기 1장에는 복음이 없느냐 이런 말이 되면은 저는 좀 싫습니다. 왜? 창세기 1장에도 복음입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든 뭐 신학에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근데 사탄을 향하여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사탄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3장서부터 어떻게 되느냐?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된다. 이 여자의 모습이 이제 물론 지금 뭐야 그 즉시는 이브를 얘기하지만 그러나 구원 역사가 흘러가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이제 결국 교회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죠. 그럴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서 이제 태어나는데 여자의 후손이죠. 그러나 이 여자의 후손도 예수님도 되지만 또 교회도 되죠. 근데 문제는 그 사탄과 사탄의 후손이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 기독교가 좀 너무너무 모든 것을 사랑하자 뭐 이러다 보니까 이 세상과 원수가 되어 있는 현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 조심스럽다 이 말이죠. 뭐 이유는 이해가 갑니다. 그죠? 이왕이면 뭐 억지로 원수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세상과 교회는 원수지간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건 치명적입니다. 그죠? 그런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는 영원히 치명적인 그런 상처가 아니죠. 그래서 사탄은 이제 예수님 그 십자가를 여기서 얘기한다. 우리가 보통 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게 되지만 그러나 부활하시죠. 그러나 사탄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서부터 이 구원 역사를 말해 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는 그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 처음에 태어나는 가인, 그 가인이 혹시 그 후손이 아닌가 그런 소망을 가졌었는데, 근데 아니죠.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흘러가는데 그러면 그렇게 구원 역사가 흘러가면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기다리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을. 근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이제 예수님이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아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요 또 그분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지는, 즉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칠 것을 창세기서부터 약속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 어떻게 그럼 이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이제 성경 내용이죠. 죄에 빠진 자들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사탄과 또그 사탄의 후손들과 원수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천국 방법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는 방법이나 이 자체가 이제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목적도 아니고, 그리하여 오히려 이 세상을 버리게 만드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참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셔야죠. 그러나 그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사람들로 또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로 그 예수님 삶에 참여시키는 수준에서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이렇게 살게 만드시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욥이죠. 욥이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을 하는데 그런데 욥도 뭐 이렇게 한 번에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다 밝게 만드십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서는 벌써 완전한 자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 자신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루어져 가죠. 근데 재밌는 건 이제 욥기를 가셔서 우리가 한번 보겠는데, 이 욥기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사실 재판이 시작되는데 재밌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읽으면서 이해하는 거하고 이제 점점 더 자세하게 이해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좀더 이렇게 깊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욥을 재판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은 사탄은 오히려 하나님을 소송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짓이라 이런 뜻이 되는데 어쨌든 1장 6절 7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배경에서 하나님이 먼저 욥을 드러냅니다. 욥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뭐 욥이 고난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괜히 이 세상 말로 하면 욥을 건드리는 거죠.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탄에게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이 지금 잘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나의 계획, 내가 창조 때부터 세웠던 계획, 즉 백성들을 구원하여 이제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로, 왜 사탄은 그거를 박살을 내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 와서 아담과 이브를 꾀이는 건 뭐예요? 이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하나님으로 섬기라 이건데, 하나님은 결국 이제 나를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제 있을 거라는 건데, 근데 사탄이 그렇게 아담을 깨어서 이브를 깨어서, 아담을 깬 게 아니죠. 이브를 깨어서 이제 죄에 빠지고 나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지금 사탄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 계획은 이제 자기가 완전히 망쳤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직도 잘 진행이 되는. 왜? 욥을 봐라. 욥이 지금 얼마나 의로우냐. 참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 말이죠. 사탄의 원수들, 사탄과 싸울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창조하시는 것이죠. 물론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의 그림자들이지만, 보아라 사탄아, 너의 자식들과 좀 다르지 않느냐, 지금 이 말입니다. 왜? 사탄의 자식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이런 게 아니죠. 여기서 악이라는 것도 세상 수준의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세상 수준에서는 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 수준에서는. 그러나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너희 사탄아, 너희 자식들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못마땅한 거죠. 못마땅해갖고 9절부터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즉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아니라 욥은 위선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 물질들을 지금 사랑하는 거지, 그거 다 뺏어가 봐라, 하나님 욕할 것이다. 지금 사탄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어저께도 설교하면서 얘기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이 엄청나다 이 말보다는 그 죄인을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욥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셔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기에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근데 사탄은 고소를 할 때, 지금 재판 같은 데서 이제 고소를 할 때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에이, 지금 너무 좋은 거 다 부자로 만들어주고 하니까 좋아하지, 이거 다 뺏어가 봐라. 욕할 거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욥이 그러면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을 가려내자는 거죠, 지금. 그런데 12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래, 그럼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뺏어봐라. 그러니까 사탄이 가서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근데 2장에 또 가보시면, 2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께서 또 욥의 이야기를 사탄 앞에서 꺼내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사탄은 똑같은 말을, 욥은 또 위선자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는 거죠. 그 건강을 사랑한다. 그 건강까지 뺏으면 하나님을 욕할 거다 이 말인데, 이제 4절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역할이다. 그래서 그래, 욥의 건강도 빼앗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죠. 7절을 보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참 엄청난 아내입니다. 그 아내까지도 욥을 버려버립니다. 사탄은 욥이 위선자라고 고소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고소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새 창조를 하시는 이런 말들이 다 거짓, 즉 성경, 그 복음 자체가 다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창세기 3장 15절이 이루어질 것을 사실은 압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복음을 거짓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결국 사탄이 하는 일은 이 복음을 거짓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참 요즘은 참욥 수준도 못돼 갖고 사탄이 사람들 앞에서 야, 저 기독교인 저 꼬라지 한번 봐라. 저 종교가 진짜냐? 저 가짜지? 저 꼬라지 봐라. 아, 근데 욥 수준만 돼도 조금 이해가 될 텐데 원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덤비면. 왜? 꼬라지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 종교가 진짜 같아요. 교회를 쳐다보고 있으면 기독교는 가짜다. 요즘 한국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한 마음이 그건 것 같아요. 그렇게 뭐 기독교 뭐 나왔을 때그 밑에다 댓글 써놓은 거 보면 완전히 이건 무슨 복음이 진리 맞아요? 이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뭐 좋은 답변이 있습니까, 저희가? 있죠. 복음을 전해야죠. 복음을 끝까지 얘기하면 있죠. 근데 계속 우선 봅시다. 그리고 사탄은 욥이 메시아가 아님도 잘 알고 있어요. 즉, 욥 정도는 내가 완전히 박살을 낼수 있다 이거죠. 왜? 복음서에 와서 보면은 귀신도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럼 사탄이 메시아가 누군지 못 알아봤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왜? 그 마태복음 8장 29절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즉그 메시아인 것도 알고 왜 지금 아직 시기도 안 됐는데 벌써 왔느냐? 뭐 이런 식으로 사탄도 알아봅니다. 근데 아니죠. 귀신들도. 그러면 사탄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과 욥을 사탄이 지금 고소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사탄이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욥의 이제 끝이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뭐예요? 그래, 누가 진리를 얘기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기독교는 가짜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빼놓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래, 니네들 한번 수양을 뭐 쌓고 뭐 어디 들어가서 몇년 어떻게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한번 해봐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면 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 인정이 되겠냐고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수준에서, 그 완전한 수준에서 이루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밖에는 안 됩니다. 천국 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구약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참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무능력하면 자기네 백성들도 구원을 못하느냐. 그 얘기죠. 근데 욥 같은 자가 하나님의 챔피언이면 심각하게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수준에서는 그에게 맡겨진 일을 충분히 또 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죠. 예수님이 오셔야죠. 어쨌든 누가 진리를 말하는가 보자. 이제 재판이 시작되는 겁니다. 먼저 욥은 하나님의 챔피언으로 사탄과 싸우게 됩니다. 사탄과의 씨름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사합니다. 예.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인데 그 싸움을 하는데 각 대표자들이 나와 싸웁니다. 이게 구원 역사를 보면은 지금 보이는 건데 지금 뭐야? 뭐 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하나님의 챔피언은 그런 예표에서 나오고 골리앗은 저쪽 반대편의 챔피언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뭐야 구원 역사를 통해서 계속 보아지는데 이제 욥이 하나님의 챔피언으로서 사탄과 싸웁니다. 물론 참 하나님의 챔피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나 지금 이 수준에서는 지금 싸우는데 근데 참 재밌는 게 욥기를 읽어보면 사탄과 싸우는 욥이 이깁니다. 사탄이 그렇게 와서 뭐 가진 것다 가지고 가고 자식들 다 죽여도 여기 보면 1장 뭡니까? 1장 20절부터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10절에 가도 그가 이르되 그 자기 아내가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이런 소리 하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그러면 분명히 욥이 사탄하고 지금 싸운 이 수준은 욥이 이기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봐도 대단히 이겼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욥같이 될 수준이? 그러면 욥이 이겼잖아요. 2장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욥기가 42장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럼 3장부터는 무슨 내용이길래 2장에서 다 끝난 싸움에서 이렇게 또 많은 장수가 남아있냐 이 말입니다. 왜? 사탄을 이겼지만 싸움이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싸움도 그 귀신 쫓아내고 사탄 물리치는 게 어렵습니까? 예수님으로서? 그냥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이 다 때려 부셔라! 그러면 어려워요? 그렇게 해서 다 때려 부시면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한마디면 사탄도 물리치실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그 사탄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해야 되는, 물론 사탄이 죽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내주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죗값을 치르는 것도 사탄한테 치르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치르는 거지만, 그러나 지금 어쨌든 그 사탄의 그 거기에 자기 자신을 내주고 잡혀주고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아닙니다. 아, 그냥 사탄만 완전히 멸망시키고 와라! 그랬으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백성들을 구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서 다 물리치기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순종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욥과 그 욥이 예표하고 있던 예수님과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욥은 거기서는 이제 실패를 합니다. 왜? 2장에서 이제 싸움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부터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도 애굽 군사들을 물리치는 것이 이긴 것이 아닙니다. 왜? 더 중요한 싸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재산도 다 잃고 건강도 다 잃고 가족도 다 잃은 그 욥에게 새 친구가 찾아옵니다. 뭐 너무 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새 친구는 욥이 참 안 된 거는 인정하는데 그런데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 이유는 욥의 죄 때문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에 따라 이 세상에서 복도 받고 심판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즉 알미니안주의를 가르치러 옵니다. 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은 네가 죄를 졌기 때문이지 하나님은 네가 착하게 행했으면 복을 주실 건데 알미니안주의를 가르치러 오는 거예요. 네. 즉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이 세상에서 갖는 재산의 정도에 의해 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가에 의해 평가되는 것을 지금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거죠. 결국 여기에서는 또 욥이 흔들립니다. 욥이 그렇게 친구들이 얘기하니까 이제 욥은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난 잘못한 게 없다. 참 우리도 이런 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많죠. 20년 전 자기의 기독교 삶을 우려먹는 사람들. 뭐 내가 10년 전에 어쨌고 무슨 상관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는 내 10년 전에는 이렇게도 했고 저렇게도 했고 뭐 어쨌고 저쨌고 지금은요. 지금은 정말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순종하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10년 전에 뭐 한 게 뭐가 그렇게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자신의 의를 내세우기.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일어나게 하시는지 난 정말 모르겠다. 지금 이 소리입니다. 욥기 13장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3장 3절을 보시면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네들이 말하는 걸 내가 왜 모르냐. 15절 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 즉 곧 마르고 물이 내신 즉 곧 땅을 뒤집나니. 아, 지금 12장을 읽고 있네요. 13장 하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13장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제 니네들이 얘기하는 거 내가 다 알아듣고 다 지금 나도 너만큼 똑똑하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과 변론을 하려 하노라. 왜?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없다.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일으키고 있느냐?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느냐? 왜? 이 친구들 말같이 친구들을 잘 이해한다 그러잖아요. 나도 안다. 뭐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이렇게 지금 당하는 거 마땅하다. 근데 문제는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금 나를 고난을 주느냐 이 말이죠. 알미니언주의를 철저하게 잘 알아듣고 있어요. 15절에 가보시면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사실 영어 그 트랜슬레이션은 그가 나를 죽이셔도 내가 계속 그에게 소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어쨌든 그 다음 게 중요해요. 그러나 뭐 어떻게 되건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나의 그 의로움을 증명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하나님과 변론하여. 22절.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22절.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나로 말씀하시게 하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화가 좀 났죠. 욥이. 하나님 나와라 이겁니다.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질문이 좀 있는데 이거 좀 대답 좀 시원하게 해달라 이 말이죠. 근데 참 교묘해요. 이 욥이 하는 말들을 보면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뭐 쭉 읽어보시면 참 그 죄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에요. 아주 이 똑똑하신 사람이에요. 네, 다 하나님 인정을 해요. 뭐 하나님이 뭐 엄청나신 분 이런 거 다 인정하면서 죄악이가 참 별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인정하면서 근데 결국에는 아니에요. 아주 기독교에 능숙한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31장에 가면 아주 더욱 뚜렷해지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여러분 31장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계속 대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장에 가셔서 1절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누가 봐도 그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대답이 끝임에 그쯤에 람족속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라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하며 결국 이게 결론입니다. 이게 누가 들어도 이렇게 들린 거예요.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이 능히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 자기보다 많으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노를 바란다. 그래서 그 6절에 가보면은 이제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발언하여 가로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의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다. 즉 여기 보면 진리가 나이가 많은 자면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고 어쨌든 이 엘리후는 욥으로 하나님께 겸손하게 복종하고 항복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소송합니다. 자기는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또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잘 이해는 못하는 욥이지만 사실 욥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빼앗은 것을 잘못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린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욥이 지금 이 말하는 것은 아까 1장과 2장에 보면 그걸 다 뺏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재산을 다 잃고 아이들까지 다 잃고 건강도 잃은 것이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 지금 대듭니다. 결론이 이제 그렇게 나는 거죠. 즉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내가 좋은 행위를 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얘기하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 반대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이 뭐 큰 집도 주고 어쨌다 하는 사람들은 사실 그런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자기를 이제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세상 생각입니다. 즉 구약적인 생각입니다. 예표 수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즉 왜 나를 버리시는가? 나는 의로운데 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데 여러분과 저도 이런 거 아닌가? 우리 나름대로는 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들도 많은데 이런 교회 나오고 뭐 하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나름대로는 힘을 내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도 좀 안 하려고 하고 뭐 도적질 안 하고 참 예? 사람을 뭐 우리가 죽였습니까? 언제? 네.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이러시느냐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렵고 아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정말 우리가 성경 공부 열심히 나오고 뭐 예.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 결국 그런 열심을 내는 거는 사탄을 물리치는 모습 아닙니까? 참 딴 데 갈 수 있는데도 참고 뭐 새벽 기도부터 해서 뭐 예? 열심을 내서 하나님 봉사하고 주위 사람 사랑하고 뭐 열심히 해요. 근데 왜 이런 고난이? 왜 이렇게 힘든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정말 정말 열심히 기독교 삶을 사는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정말 힘든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아유 어려워요. 안 풀려요. 못 견디겠어요. 못 참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이게 욥의 싸움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씨름하러 오시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생각하면 참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이런 방법을 에, 지긋지긋한 방법 이게 바로 지금 하나님과 욥의 싸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죠. 형 에서를 만나기가 무서워요, 이제. 나쁜 짓을 해서. 그래갖고 이제 야곱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아부를 합니다. 뭐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는 건데, 왜? 우리도 머리를 씁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참 이걸 안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 이 머리 쓰지 말자. 아, 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뭐, 사람이 나간다든지, 뭐, 어쩐다든지. 그럼 머리 쓰지는 말자. 그걸 어떻게 한번 막아보려고 머리를 쓰기 시작하면 심각해집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유능한 리더가 되려면 머리를 잘 써야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하면 되겠다. 우리 계획이 다 있습니다. 결국 우리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로만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이 이렇게만 해주시면 다 풀릴 것 가지고. 하나님 뜻의 복종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뜻에 복종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돼버리죠. 그래서 기도 내용을 보면 결국 그 소리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옵시고. 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주시고, 이 말입니다. 야곱의 싸움도, 야곱이 무서워해야 할 사람도, 형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데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합니다. 자녀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 할례를 주지 않고 삽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고 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고 아이 그런 사람으로 꽉찬것 같아요. 이 세상은 뭐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많은지 대단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런 거를 인정하고 또 인정받고 뭐 이런 재미에 또 사는 거죠. 예. 우리 모습이 그렇습니다. 죄를 짓고 삽니다. 죄도 알고 짓고 삽니다. 뭐또 가끔가다 다시는 안 해야지 결심도 하지만 또 짓습니다. 그리고 그래 이거 하면 안 되지 그만해야지 압니다. 더 하면 안 되는 것도 알지만 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뭐 하나님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삽니다. 이 욥이나 야곱이나 모세나 여러분이나 저나 죽어 마땅한 죄인들. 여기에 엄청난 은혜가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십니다. 결코 버리지를 않으십니다. 그래서 죽이러 오십니다. 씨름하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죽여버리려고 죽이셨는데 계속 죽이시고 이제 완전히 죽이시는 것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씨름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이 이걸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사실 이 씨름이 없습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씨름하러 오신다니까. 야곱을 그냥 버려버리셔도 되는데 오셔서 씨름을 하십니다. 아니 뭐 하나님이 뭐 그냥 이렇게 탁 하면 그냥 우리 뭐 영원히 죽는 거 그건 뭐 이렇게 어렵겠는데 진짜 참으로 영원한 죽음을 죽이시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죽이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더 예수님 닮은 삶,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래서 싸운대요. 씨름하러 오십니다. 지금 뭡니까? 나한테 항복하라. 나를 복종하라. 이 말입니다.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근데 야곱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이게 튕깁니다. 그죠? 버팁니다. 그랬더니 그 환도뼈, 즉 힘의 중심 아닙니까? 즉 이 세상의 힘,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리십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뭐 우리의 명예, 뭐 우리의 뭐 인기, 우리의 뭐 세상에서 나 잘 맛에 사는 그 모든 것들 한 번에 물리쳐버리십니다. 야곱이 의지할 데가 없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어떻게 이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나를 죽이시는 그 순간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리라. 여러분 이건 엄청난 싸움이지만 엄청난 사랑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아주 아주 못돼 처먹었고 이 방법이 아니면 변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시지 않은 거면 돼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잘해 주실 때 예예 아이 그건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그건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이제 그 환도뼈가 부러져 갖고 이제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데 이제는 온 전력을 다해서 붙잡는 거죠. 왜? 죽을 힘을 다해 붙잡아야 됩니다. 매달려야 됩니다. 내게 축복하시옵소서. 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끝나는 것, 죽는 걸 압니다, 이제.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씨름을 하러 오셔갖고 여러분의 환도뼈를 확 부러뜨리시면 뭐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그 하나님 붙잡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왜? 그 하나님이 생명이시여, 길이시여. 그 하나님이 진리신데.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은혜란 말입니다. 욥한테도 이제 38장에서 하나님이 욥하고 씨름을 하러 오십니다. 38장을 보면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씨름하자 이제 이 모습이죠. 그리고 6절부터 보면은 그래갖고 40장에도 또 똑같은 말을 하시죠. 6절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나 허리를 묶고 대답 여기에서 좀 씨름 모습이 있죠. 근데 진짜입니다. 38장 다시 오셔서 4절부터 21절까지 보면은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하면서 이렇게 창조, 지구를 창조하신 것에 다 하면서 너가 그때 있었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네가 뭐 아는 거 있으면 대답 좀 해봐라. 뭐 이런 식입니다. 22절서부터 38절은 우주 창조에 대해서 같은 식으로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는 동물 왕국 창조. 그래갖고 거기에서는 이제 뭐 이런 동물을 내가 이렇게 먹이는데 뭐 너는 뭐 아느냐, 보았느냐, 뭐 이런 질문들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씨름하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고 욥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네가 이해하느냐, 네가 무엇을 아느냐, 하나님의 그 의로운 뜻을 이해하겠느냐. 로마서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지구를 창조하고 이 우주를 창조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고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고 그 하나님이 욥 너 하나 주장 못하느냐. 무슨 말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씨름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시고 만나세요. 씨름을 하세요. 피곤해서 씨름을 피하고 할 일이 많아서 씨름을 피하고 그러지 마세요. 씨름하러 오실 때 대장부같이 허리를 묶고 이제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은혜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모습이 뭐냐? 할 말이 없습니다. 결국 무슨 말을 할 겁니까? 무슨 말, 무슨 불평. 올바로 깨달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요. 40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어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어 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네. 그리고 8절에 가면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옳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우렁차게 울리는 소리를 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조그만한 불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불의하다 이렇게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불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불만이 그 불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엄청난 어렵고 힘들고 참기 힘든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이 불의하신 겁니까? 뭐 잘못하고 계십니까? 뭐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40장 10절에 너는 위엄과 종기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함의를 스스로 입을 찌르라. 너의 넘치는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내가 교만을 꺾을 수 있겠느냐? 죄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 악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리고 15절서부터 하마와 악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41장 4절에 가면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원히 내 종이 되겠느냐? 즉, 야 하마, 악어, 네 종으로 한번 삼아봐라. 근데 욥은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야곱과 똑같습니다. 결국 이제 42장에 가면 완전 항복입니다. 42장 1절에 욥이 하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내게 말하겠사오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참 하나님의 챔피언답게 하나님께 항복, 회개, 즉 하나님께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대드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엄청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욥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잘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신약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그 이해를 여러분이 벌써 공부한 자들입니다. 불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대로 살라면 핍박이 있을 것을 말씀. 여러분 이 세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완전 자유, 그 바울이 말하는 그 자유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감옥에 계속 있든지 나오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일치하는 비밀을 배웠다 그러시는데 나도 배우고 싶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조금씩 조금씩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 이제 끌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포기하고 단념해서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소망하기 때문에. 세상을 버려야 됩니다. 죄도 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계속 씨름하러 오십니다. 여러분 환도뼈를 꺾으시는 데까지 가시더라도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만 믿게 이제 하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왜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고 집념을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예수님답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 또 이 하나님의 목적, 이 하나님 뜻에 완전 항복. 그러면 완전 승리입니다. 그렇게 하여 완전히 사탄을 이겨 하나님께 승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서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니라. 아까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하시는데 교회도 그렇게 하게끔 인도하신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사탄을 그분의 발 아래 상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죠. 죽기까지 순종하여 완전 항복. 그게 겟세마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겟세마네 동산으로 초대되어 항상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